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리고 또한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두 군데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첫 번째 책 요한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를 끼워 놓으시고 줄로 이렇게 잘 끼워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작은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방 봉사를 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교회 주방에서 밥을 한 몇몇 여성도님들이 가스로 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가스 밥솥이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불을 붙이면 어느 정도 불이 붙다가 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비스 신청을 곧바로 해서 린나이 가스 회사에 서비스맨이 와서 서비스를 하는데 쭉 보더니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물었죠. 왜 이게 정상이냐고. 불이 붙다가 꺼져버리는데 이게 왜 정상이냐고 이야기하니까, 본래 이 상업용 가스 밥솥은, 수십 명씩 밥을 하는 이 가스 밥솥은 계속해서 가스 불이 붙는 게 아니고 불이 좀 붙었다가 꺼졌다가 다시 붙었다가 꺼졌다가 하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비는 들지 않았지만 애꿎은 출장비 만원만 날렸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상이 있는 줄로 알았던 것이지요. 만약에 가스 밥솥을 처음 저희가 구입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 그 메뉴를 잘 읽었고 그리고 어떻게 가스 밥솥이 작동되는지를 알았더라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삶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정상을 정상으로 여기지 않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의 현상들을 잘 보시면 관행적으로 일반적으로 해오는 어떤 일들이 사실은 비정상이지만 그것을 아주 정상적인 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설에 보안시설을 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요즘엔 정상이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쓸 때 자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그 다음에 이 시대는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특별히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자기 물건이 아니면 손을 대는 게 정상입니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손을 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세콘과 같은 보안시설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 뱉어놓은 말은 무조건 책임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말을 바꾸는 게 정상입니까? 한 번 뱉은 말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정상이지요. 한 번 계약서를 쓰면 그것으로 되었지 꼭 도장을 찍어야 되겠습니까? 열차표를 구매했으면 되었지 또 금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코스코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는 바대로 물건을 가득 싣고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서서 계산서를 확인하고 물건을 뒤져보고 보내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해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우리의 윤리 도덕적 의식이 그 정도로 낮고 그렇게 감시 감독을 해야 인간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사실은 비정상적인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극히 정상으로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열차 여행을 하다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음료수 자기가 먹을 때 두 개 사서 캔 하나 주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사람다운 삶이에요? 아니면 그것이 비정상입니까? 그것이 정상이요? 그것이 사람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요즘 옆에 가는 사람에게 음료수 주면 받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의고 지극히 정상으로 인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의 말씀대로 평생 미친 마음을 가지고 미친 채로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우리 누구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서로를 향해서 미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미치는 사람은 우리 모두지요. 우리가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런 안타까운 우리 시대의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과연 정말 인간이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가?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는가? 본래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면서 전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앞서 예를 들었지만 가스레인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매뉴얼을 통해서 내가 배웠다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인지 없이 그냥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과 의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 가운데 내신 의도가 있는데 그런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그냥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뭣도 모르고 저기까지 열심히 100m를 달리게 했는데 왜 뛰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남따라 장에 왔는데 장에 내가 왜 왔지라고 묻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함께 읽은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5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생물학적인 원칙에 따르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생육의 법칙을 따라서 탄생합니다. 이 사실을 본문 3절에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본문 1절에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만 창조하지도 않고 여자만 창조하지도 않고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셨다. 그 이유로 남자와 여자와 성관계라고 하는 생물학적 법칙을 따라서 사람이 출생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를 보시면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하는 말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향식 족보가 쭉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하향식 족보도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도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상향식 족보는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로서의 이상은 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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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그 위에 위에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담까지 쭉 이어지는데 에노스요, 에노스의 위는 셋이요, 셋의 위는 아담이요, 그 다음에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담으로 이어지는 이 부자 관계로 표시되는 이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언급이 되다가 아담에게 이르러서는 아담의 위는 아담의 아버지인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사람 아담이라는 존재가 부부가 자녀를 낳는 이런 일반적인 생육의 방식을 따라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비록 사람이라는 존재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육의 법칙을 따라 탄생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본래 첫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부모를 공경합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거요 토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가 좀 못 배워도 부모가 나보다 힘이 약해도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 의식 자체가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에게 부모를 데려가서 부모가 뭐라고 말하면 말 들을까 싶어서 때로 테러범들에게 회유를 권유할 때 부모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자기 출생의 근거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한다면 인간을 최초로 있게 한 하나님은 얼마나 더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정상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무엇이 정상이죠? 여러분들의 출생이 여러분들 스스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되어졌잖아요. 그럼 부모는 누구에 의해서 탄생했나요? 부모는 그 부모에 의해서 탄생했지요. 그러면 최초 인간은 누구에서 탄생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는 이 생각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데 이 시대 현대인들은 이런 신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본래부터 그랬는가? 본래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고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나 중세 시대 때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우리는 고대와 중세 시대 사람들을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와 중세 시대 사람들의 저작을 지금도 읽고 그들의 교훈을 지금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학문의 꽃은 신학으로 대표되고 신학이 모든 학문의 여왕이요 다른 학문은 신학의 신여로 취급받았던 때가 바로 고대와 중세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파리대학, 신학으로 유명한 대학이죠.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하버드, 이 모든 대학들은 다 신학으로 시작했고 법학과 의학 이런 다른 과목들이 들어오면서 여러 학문들의 장이라는 이름으로 유니버시티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을 아는 학문을 했던 그런 기관들이에요. 결국 인간의 비정상적인 삶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요. 경제적인 불균형,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을 제시하지만 저는 딱 한 가지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가장 궁극적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무지는 자기에 대한 무지를 반드시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면 자기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보셨죠. 저는 제 얼굴을 제 스스로 본 적이 없습니다. 거울을 깨워버리면 우리를 볼 도구가 없는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없으면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는 것입니다. 길을 알면 길을 찾아 들어가는데 인간의 참된 삶의 목적과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는 산 거예요. 남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을 가져들지 못했다는 것을 이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이 다 내팽개치고 말았습니까? 그건 이 시대의 영향인데요. 합리주의와 이성주의, 계몽주의 이런 시대 사상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증거주의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눈에 드러난 어떤 증거를 보여주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드러난 어떤 증거 없이 되어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증거가 있긴 하지만 우리로서는 그 증거를 제대로 파헤칠 수 없어서 그냥 묻어두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제 여동생은 15살 때 갑자기 원인 모를 열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2주 동안 치료를 받고 심지어 그 힘들다고 하는 골수검사까지 받았지만 아무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는 나아버렸습니다. 시름시름 아프긴 아픈데 의사는 그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잡게 되었는가? 종교에 대한 관심은 좀 이상한 사람들, 이성에서 좀 어긋나 있는 사람, 합리적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 좀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것이다. 나처럼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동화 같은 이런 이야기는 믿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물질주의가 대두되고 이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문명의 발전은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몇 기가 되는 용량을 몇 초 만에 전송한다라고 하는 무슨 칩을 개발했다든지 그 다음에 대여섯 시간 가는 그 거리를 두세 시간 만에 완주하는 그런 고속열차가 개발이 됐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매우 편한 삶을 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은 더 혼란스럽고 더 힘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생활 양식의 빠른 변화가 아니에요.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인간의 죄가 지금 우리 인간의 삶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문제지요. 스마트폰 참 좋은 것입니다. 한 면으로 보면 참 좋은 것이에요. 지난 주간 미국에 사는 제 아내 친구 같은 사모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벌써 뭐 2년, 3년 전에 구입했지만 미국은 늦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폰을 구입한 제 아내 친구가 카카오톡을 하면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사진도 곧바로 보내고 찍어서 바로 보내고 그 다음에 심지어 보이스톡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사용해서 공짜로 통화를 하는데 얼마나 잘 들리는지요. 그래서 요즘에 제 아내가 신이 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카톡하고 그냥 공짜 통화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한 면을 보시면 얼마나 또 인간이 어두운 존재인지 이제는 음란물이 한 아이의 손에 그냥 고스란히 들어와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 첫째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는데요. 11월 8일 날 제대합니다. 부대원이 106명인데 한 번도 여자하고 잠자리 하지 아니한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6명이 손을 들고 100명은 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든 사람 중에도 쪽팔려서 들었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자하고 잠자리 한번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냥 보편적 현상입니다. 뭐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무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요즘 CEO들이 좋은 음악 듣고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강좌를 듣는데 한 번에 수십만 원의 돈을 지불하면서도 인문학 강좌를 듣지요. 왜 듣습니까? 자연과학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 팽개쳤던 인문학을 다시 끄집어 들어와가지고 인문학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사람다운 삶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안에 드러난 교훈들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인간에게 규칙이 주어져도 규칙을 지킬 만한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이지요. 지킬 능력과 힘이 없는 사람에게 규칙이 주어지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부담과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규칙적 생활이나 지혜로운 충고자의 조언을 통해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왜 카운셀러들이 힘이 듭니까? 만나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실행할 만한 힘과 능력이 그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몇 번 상담도 받고 지도도 받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이 문제를 상의하기도 하고 문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다양한 조언을 받아도 문제가 별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해요. 전적으로 부패하다는 말은 거룩하고 선을 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능하다는 말은 의지가 있어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의지를 있어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아,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지만 그러나 동감되어진 바 그 내용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동한 지식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동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풀어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세상 문화에 취해서 휘청거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뺑소니 도주한 사람이 법관이라든지 아니면 성매매를 한 사람이 교수라든지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력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알아도 그 내용을 실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문학의 내용이나 사람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작품에 대한 이해는 작가의 이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인간을 지으셨는가 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이 바르게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잘못이 뭡니까? 신학,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팽개침으로 무엇까지 내팽개치게 되는가? 자기에 대한 지식까지 내팽개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인간을 알 수 있는데 인간에 대한 지식을 내팽개치니까 자기에 대한 지식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세 가지 정부를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인간이 무지하다 무지하다 그러는데 인간의 무지는 자기에 대한 무지가 절정이라.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남의 꼬투리, 남의 잘못, 남이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잘 이야기하는지요. 그래서 이 뒷담화라고 말하지요. 그때는 자기 이야기를 다른 사람 이야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본에 대해서 정작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났고 자녀를 며칠 두고 형제가 몇이고 나는 뭘 좋아하고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피는 O형이고 그런 생물학적인 대답은 할 수 있는데 참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다는 말은 그 정도만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형이 상학적이고 고차원적인 삶의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식 키우고 벌어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동물적인 삶이에요. 동물들도 자식 먹일 줄 알고요. 동물들도 희생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알아요. 동물들도 집 지을 줄 알고 동물들도 도구를 사용할 줄 압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정도 살아가면 인간다운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라는 명제는 나타나지만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서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누구에서 보게 되는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주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에서 떠나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세 번째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진 삶인데 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산상수훈에 나타납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요구하면 밤에는 돌려줘야 될 구두까지 내어주고 이런 삶을 쭉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가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산상순에서 쭉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사도바울이 쓴 서신서에도 나타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참된 것을 말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것이 있도록 너의 손으로 수고하라.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친절하고 서로 불쌍하기라는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삶을 본받아야 되고 이런 삶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에게서 그 모습을 보십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사랑 못하잖아요. 저도 제 아내가 숨쉬기가 요즘에 좀 힘들다 그러는데 근데 제가 제 아내를 그렇게 헤아리지 못해요. 이 현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의 타락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한 몸이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몸 중에 어느 지체를 대충 그냥 관리합니까? 손톱까지, 떨어져 나갈 손톱까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핑계댔지요? 내 아내가 라고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핑계대는 거지요.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배고픈 내 배에 음식이 들어가고 내 불편함은 해소되면 그 다음에는 별 의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 사신 말씀이 뭡니까? 만일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하고자 하면 그 사람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장실이 급하다. 화장실이 급했을 때 여러분들 아주 안절부절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화장실을 들어가고 싶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면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내가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떠올려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성향은 청개구리와 같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항상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기만 위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해답을 어디에서 주는가? 창세기 3장에서 주지요. 창세기 3장은 여러분들이 안 믿는 분들도 잘 아신 바대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질문한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한 나무는 생명나무고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실제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소동원이 따먹었던 천도복숭아 같은 생명의 성분을 갖고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 나무는 신적 생명을 표상하고 나타낼 뿐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이 동산은 신적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적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금령에 순종할 때만 신적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명령에 순종했으면 되었는데 하와는 사탄의 꾀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무를 따먹고 말았지요. 자기 지식으로 실험해보고 난 다음에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만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했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이제 자신이 모든 삶의 결정권자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3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22절에도 보시면 이것은 5절은 사탄의 한 말인데 22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까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되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말은 인간이 자기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내팽개치고 자기가 곧 자기에게 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성향, 내 뜻, 내 소원 이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 구별은 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존재는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조물주와 인간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연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해 낸다라는 점에서 연속성이 존재해요. 마치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과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신적 아름다움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지요. 우리는 손연재 양이나 김연아 양의 그 연기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 한 존재의 훌륭함만을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동물한테 200년 동안 연습시켜도 동물은 그렇게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의 아름다움도 함께 보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연속성 있는 존재로 사람이 영광을 투영해냅니다. 그러나 인간과 조물주 사이에는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조물주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원형으로 한 복사복이긴 하지만 원형은 아니라는 점에서 불연속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원형 노릇하면 안 되죠. 내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의 내용을 따라서 매뉴얼을 보고 그렇게 우리를 작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다운 삶이에요. 왜 인간의 삶이 망치는 삶이 되고 맙니까? 어떤 기계를 매뉴얼을 따라서 작동하면 절대로 망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삶이 이처럼 어려워졌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까? 왜 우리의 심령이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정서로 가득합니까? 본래 인간이 살아야 될 삶의 목적과 지향점이 있고 삶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내팽개치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산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저 높은 곳에 있는데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처럼 들리지요.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의 삶에서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만드셨어요. 셋이 아담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기초요, 모든 만물의 원인자요, 모든 만물의 귀결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인식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인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머리에서, 생각에서, 이성에서 내몬 거예요. 이게 바로 하와가 범한 실수입니다. 아담이 범한 실수예요. 아이한테 너 락스 먹으면 죽어? 락스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아이가 저 먹어보고 뭐 죽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죽든지 속이 뒤집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데 내가 한번 먹어보고라고 말한 것이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약간 우화 같은 성격의 내용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허술한 책이 아니에요. 5장을 보시면 4절 이후에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말도 나오지만 누구를 낳고 죽었다 라는 말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과 은혜를 더듬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이 다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몇 년 사이였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신 만큼 죽음을 경험하셨죠? 오래 살아오신 분은 오래 살아오신 만큼 죽음을 많이 경험했고 작게 사신 분은 작게 사신 분만큼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죽음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한다는 말은 이제 곧 있지 않으면 나도 죽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정욕을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백화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죽게 되고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합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당뇨병도 오고 심장병도 와서 나를 힘들어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지식이 정말 있으면 다이어트 할 수 있죠. 지금 당장 내 입이 당기지만 그러나 내가 나중에 내 몸이 힘들어질 때 내가 누구에게 신세를 지겠는가 하는 생각을 정말 가지면 먹고 싶다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 삶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감각 안에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일을 하면 그것으로 나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무지란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인간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관문이 있음을 말씀하는데 5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요. 21절부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복음이지요.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세계가 있다. 그걸 보여주는 바로 예표적 존재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집에는 없지요. 제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말은 에녹이 다른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에요. 결국 에녹에 관한 기사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이처럼 인간의 죄와 무지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야 아담의 후손으로 똑같이 사람을 낳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뭐지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또 한 군데 말씀을 찾아 읽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녹의 기사를 똑같이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첫째로는 혈통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매우 중요시해서 이방 사람들을 할례받지 아니한 민족으로 아주 폄하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제3국인을 폄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을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혈통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 수 없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너희는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아,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제 부모님들이 다 믿는데요.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정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정.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본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한다든지 즐거워한다든지 예배를 통해서 막 손을 든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결심과 의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하고자 하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신에 가면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덤벼든다고 해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되는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럼 누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알 수 있죠. 10절, 11절을 보시면 그 영접하는 자가 누군지 1절부터 쭉 내려오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례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는데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신뢰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그냥 믿겠다 하는 의지만 가질 때가 참 많지요. 믿음의 성격은 그것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믿음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 시소 원리와 같아요. 여러분들 시소 타보셨죠? 제가 이쪽에 타고 여러분이 저쪽에 탑니다. 제가 이쪽으로 내려가면 여러분들 올라오셔야 되고 여러분이 저쪽으로 내려가면 제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간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시소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신뢰가 내려가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올라가죠. 그렇죠? 자기에 대한 신뢰가 강해지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옮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런 역사적 사실을 그냥 되뇌이고 수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포함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인간의 실존적인 삶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하면서 다른 누구의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 안에 이런 죄성이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마치 불더미 꺼져있는 잿더미 속에 남아있는 불씨처럼 휘집어 놓기만 하면 또다시 불타오르는 이 죄된 본성이 나를 망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항상 절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따르는 그 삶의 자세가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사람의 아들입니까? 그저 아이 낳다가 죽고 또 여러 가지 일들 하다가 그냥 죽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에녹처럼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 첫 번째 탄생은 해서 사람의 아들의 삶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마땅히 먹어야 될 신뢰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땅바닥에 내팽개친 내뒹구르고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것이 내 삶을 살려주리라고 하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정작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별로 오지 못하고 늘 오는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을 바라볼 때 말씀을 듣는 이 일도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뜻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서 인간의 지식에만 기대고 인간이 하고 있는 학문에만 모든 삶의 목표를 맞추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왜 무슨 목적으로 인간을 탁월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두셨는지,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삶, 허비하고 탕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로 조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